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영화 평론가들에게나 영화 감독들에게 지금까지의 영화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1941년에 나온 흑백 영화 시민 케인입니다. 7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촬영 방법이나 스토리를 전개해가는 방식이 지금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의 문외한인 제가 그 영화를 기억에 떠올린 것은 순전히 그 영화의 내용 때문입니다. 영화는 1940년 거대한 성과 같은 주택 제나두에서, 제나두는 본래 원나라의 시조였던 쿠빌라이 칸이 살았던 수도입니다. 그 제나두에서 언론 재벌 찰스 포스트 케인이 로즈버드, 장미 꽃봉오리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70세의 일기로 죽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나두는 플로리다에 세워진 거대한 개인 저택이었습니다. 그곳을 건축하기 하는데 나무만 10만 그루, 대리석이 20만 톤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림, 조각품, 각종 보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박물관 10개는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대의 개인 동물원도 있었습니다. 케인은 한때 37개의 신문사와 여러 라디오 방송국을 거느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산업, 해양업, 건축업까지 관장했던 세계에서 6번째 부자였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 여러 신문이 그의 삶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해서 잡지사 톰슨 기자가 그가 최후의 한 말인 로즈버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케인의 주변 인물들을 취재하는 것으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케인이 본래부터 부잣집 안에 태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는 하숙업을 했습니다. 하숙비 대신 버려진 광산 증서를 양도받았는데 그 광산에서 노다지 금광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은 25세가 되면 그 모든 재산을 양도받기로 하고 부모와 떨어져 은행가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그가 25살이 되었을 때 뉴욕 인콰이러 신문사를 인수하고 여러 폭로 기사들을 써서 신문 발행 부수를 급격하게 늘렸고 여러 신문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질녀 에밀리와 결혼도 했습니다. 케인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사람들은 에밀리가 주지사의 부인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장차 영부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케인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고 그가 이루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아내와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자 아침 식탁에서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고 점점 대화가 사라짐은 물론 의견 차로 인해서 심한 충돌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식탁에서도 서로 다른 신문을 보면서 신문에 난 기사로 상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주지사 선거에 나선 케인은 투표 일주일 전에 오페라 가수 수잔과의 스캔들이 발각되어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내와 헤어졌고 아내와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후에 케인은 수잔에게 300만 불짜리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주고 개막 공연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수잔은 노래에 재능이 없었고 연기력도 형편없었습니다. 심지어 케인이 운영하는 신문에서조차 수잔은 얼굴은 예쁘지만 형편없는 아마추어라고 혹평을 실었습니다. 케인은 노래 선생에게 시간당 100불씩을 주고 수잔으로 하여금 노래를 배우게 했고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 뉴욕 등에서 공연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들마다 혹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수잔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케인밖에 없었습니다. 수잔은 노래를 그만하겠다고 했지만 케인은 자신만 만족하면 된다며 중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수잔이 약을 먹고 자살 소동을 벌이고서야 노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잔은 조각 맞추기를 하며 제나두에서 살다가 결국 케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케인은 극도로 난폭해졌고 다른 사람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손에 쥐고 있던 주먹만한 유리 구슬을 떨어뜨리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그 구슬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톰슨 기자는 케인을 25세까지 양육한 후견이자 은행가의 자서전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케인을 만났을 때부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로저 버드가 무엇인지 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톰슨은 케인의 그 유일한 친구를 만났어도 로저 버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로저 버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슴 속에 묻어두기만 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 사람이고 그는 오직 자기만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톰슨은 케인의 비서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케인이 만난 여자들이 하도 많아서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저버드는 아마 그가 잃어버린 그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것에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톰슨은 케인의 두 번째 아내인 수잔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 그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로저버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즈버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지 못한 톰슨은 제나두에서 케인의 그 소장품을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서 떠납니다. 케인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지만 또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로즈버드는 그가 얻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그 무엇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말로도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로저버드는 퍼즐 조각인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한 조각 말입니다. 톰슨 일행이 떠나고 난 후 인부들이 케인의 그 엄청난 수집품 중에서 팔 수 없는 폐품들을 소각하는데 한 인부가 케인이 어린 시절에 탔던 눈썰매를 소각장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 썰매에 너무도 선명하게 로즈버드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썰매가 불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케인이 죽음의 순간까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세계 각국에서 사들인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한 제나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공고하게 해주는 신문사 회장이라는 명함도 아니었습니다. 티없이 맑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탔던 눈썰매였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하면 1불도 되지 않는 그 썰매가 수억불도 넘는 제나두나 각종 예술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케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손에 쥐고 있던 그 유리구슬 안에는 맑은 액체가 그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조그만 나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슬을 흔들면 흰 작은 알갱이들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집은 케인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케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엄청난 부도, 명예도 아닌 어린 시절의 가족과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거부 케인이나 신문왕 케인이 아닌 시민 케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증거해 줍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해야 한다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충동시켰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겐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자랑이었고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주의자들인 것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던 것을 자신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이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의 부모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음을 뜻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엔 할례와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통로로 유대인을 선택하셨는데 할례받은 그들이 나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맡은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었고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바울의 고백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입니다. 또한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과 순수성의 피를 동시에 타고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남부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비록 헬라 문화권 속에서 자랐지만 그 문화권에 혼합되지 않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는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자랑이자 소중히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게 된 것 중에서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5절, 6절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첫째로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도 바울은 성전 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에게로 차례로 인도되었습니다. 바울은 허락을 얻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의 부모도 바리새인이었고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선지자들의 도움으로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제사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몰두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삶으로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후예 중에 한 분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반 율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만 지키는 거룩에 관한 율법도 함께 지켜서 율법을 자신들의 삶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즉 율법학자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참 많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율법으로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자신이 율법을 정말 깊이 연구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합니다. 열심은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신학적인 언어입니다. 즉 바울은 열심당의 열성 회원이었다는 뜻입니다. 열심당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에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팔레스틴 통치를 저항해서 나라를 되찾아서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열심당의 그 기원은 성경적으로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제사장 비느하스에 둡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에서 시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모압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르며 모압 신을 섬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연병인 전염병이 돌아서 그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자손 한 명과 미디안 여인 한 명을 죽였더니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심당의 역사적인 기원은 마카비 운동에 두고 있습니다. 주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일기로 요절하게 되자 그의 거대한 제국은 그의 휘하 3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되었습니다. 그때 셀류쿠스 니카도르라고 하는 장군이 중동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셀류쿠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유대는 이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적인 박해는 극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었고 안식일, 절기, 할례를 행하는 것 모두 다 금지되었습니다. 어기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매춘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에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가 그의 다섯 아들과 함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셋째였던 유다 마카비가 지도자였을 때 성전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바울이 열심당의 신학으로 교회를 받게 했던 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없애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바울이 과거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율법의 의는 율법 안에 있는 의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도 비난받지 않을 정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와 지난주에 살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네 가지는 바울이 자랑하던 것이었고 그의 인생에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지를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해로여기다는 의 문자적인 뜻은 손해를 보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장부에 8일 만에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교회를 박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음, 이러한 항목을 모두 이익이라고 표시해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손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보다 더 큰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큰 이익이었고 그것보다 더 큰, 더 고상한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고상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인 신분을 박탈당해서 평생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오자 궁전 같은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제들이 화려한 예복을 입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지만 교회에는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다 관광지가 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상한 주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고상하게 보이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이상 고상해지지 않게 되자 텅 빈 예배당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은 대부분 관광지가 되었고 그 예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관광 수입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디딘 이후로 10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수백 리 길을 달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가진 것 없고 학교에서 배운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엄청나게 큰 예배당도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교회는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고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의 크기와 교인들의 숫자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초라하고 형편없었던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유한한 자신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고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나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자명해집니다. 케인은 신문사를 하나라도 더 인수하고 좀 더 많은 작품을 구입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신분을 갖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어린 시절 탔던 눈썰매를 떠올리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에게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대저택에서의 삶과 가난한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썰매 타며 보냈던 시절 중에 무엇이 더 행복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케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천층에 한쪽에는 제나두를 올려놓고 또 한쪽에는 그 어린 시절에 탔던 썰매를 올려놓으면 그 천층은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케인은 어린 시절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고 난 후 제나두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소중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성도님들의 그리고 청년 형제 자매들의 인생 천칭에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천칭 한쪽에 지금 가지고 계신 것 모두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지금까지 이룬 모든 업적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내가 연약하고 아무데도 기댈 데도 없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면 우리의 인생 천칭은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상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주님도 우리를 고상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을 주님도 얼마나 고상하게 여겨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지난 2000년간의 샘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상하게 여기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고상하게 여겨주시는 이 시대의 샘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건대 우리는 우리만의 제나두를 갈망하고 그 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제나두를 구축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가장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제나두는 점점 커져 갈지라도 정작 가장 고상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정체되거나 퇴보되었고 우리 모두의 연합인 한국교회의 모습도 주님 보시기에 민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귀나 명예가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결코 고상할 수 없음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이 오직 나 혼자밖에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장미봉오리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뚜렷하게 새겨놓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주님의 모습이 낡은 눈썰매와 같이 보이고 작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초라하고 연약한 나를 위한 배려와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남나니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진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고상함을 왜 몰랐던고라며 가슴을 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